오늘은 원예작물학 2화 회편의 후반부인 11강부터 15강까지를 다뤄볼게요. 그런데 이번엔 평소랑 좀 다르게 가려고 합니다.
맞아요. 보통은 이건 함정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짚어주는데 이번엔 그 방식을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대신 각 강의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 그게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에 집중하겠습니다. 원리를 잡으면 처음 보는 변형 문제도 풀리거든요.
좋네요. 그럼 각마다 핵심 개념을 먼저 잡고 왜 그런지, 따라가고 다른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고 마지막에 출제 경향을 한 줄로 정리하는 식으로 가볼게요. 11강부터 시작하죠.
11강은 화해 재배 토양과 영양이에요. 핵심 개념은 딱 하나로 모입니다. 좋은 토양이란 결국 뿌리가 살기 좋은 토양이라는 거죠.
뿌리가 살기 좋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물을 머금는 힘인 보수력 공기가 통하는 통기성, 그리고 양분을 붙잡는 보비력이에요. 뿌리는 물도 마셔야 하고 숨도 쉬어야 하고 양분도 받아야 하니까요. 이 세 가지가 토양 평가의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토양의 열전도도 같은 건 뿌리 입장에서 별 의미가 없겠네요. 뿌리가 따뜻한 땅을 찾아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바로 그 감각이에요. 뿌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떠올리면 물과 공기와 양분이지 열을 전달하는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전도도는 토양 특성을 따질 때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뿌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걸러져요.
토양의 산도 그러니까 pH도 중요하다고 나오던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산도가 양분 흡수를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화훼의 적당한 산도는 pH 5.5에서 6 정도, 그러니까 약산성입니다. 그리고 양분이 가장 잘 녹아 흡수되는 구간이 pH 5.5에서 7 사이예요. 너무 산성이거나 너무 알칼리면 양분이 흙에 묶여서 뿌리가 못 받아들입니다.
그럼 산성 흙을 특히 좋아하는 식물도 따로 있는 거네요. 철쭉이 대표로 나오던데요.
맞아요. 철쭉은 산성 토양에 적응한 대표 식물이에요. 반대로 메리골드는 중성 제라늄은 약알칼리 쪽이고요. 여기서 핵심은 식물마다 양분을 잘 빨아들이는 산도 구간이 다르게 진화했다는 겁니다. 원산지 환경이 그 식물의 적정 산도를 정해준 거죠. 그러니 산성 식물을 고르라면 메리골드나 제라늄이 아니라 철쭉인 이유가 외움이 아니라 원리로 설명되는 거죠.
비료 얘기도 나오는 대유기질 비료랑 무기질 비료가 효과나는 속도가 다르다고요. 이게 왜 갈리는 거예요?
여기 정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식물 뿌리는 무기질 형태로 분해된 양분만 흡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백질이나 유기물 덩어리를 통째로 빨아들이지 못해요.
그럼 우분이나 깻묵 같은 유기질 비료는 뿌리가 바로 못 먹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유기질 비료는 흙 속 미생물이 먼저 잘게 분해해서 무기질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 분해 과정에 시간이 걸리니까 효과가 천천히 나는 완효성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무기질 비료는 이미 흡수 가능한 형태라서 바로 듣는 속효성이고요.
그러면 11강은 출제 경향으로 보면 어떤 쪽이 자주 나왔어요?
토양 특성에서 핵심 세 가지를 묶거나 산성 식물로 철쭉을 고르게 하거나 유기질과 무기질의 속도 차이를 묻는 문제가 반복돼 왔어요. 원리만 잡으면 표현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칼슘은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면서 동시에 산성 토양을 중화하는 역할도 하니 함께 기억해두면 좋아요.
그럼 12강으로 넘어가죠. 화훼류의 재배 관리인데 여기가 화훼편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맞아요. 12강의 핵심 개념은 인위적 조절이에요. 화훼는 키와 꽃 피는 시기를 사람이 일부러 조절합니다. 키 조절을 초장 조절꽃 시기 조절을 개화 조절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전부예요.
먼저 키 조절부터 가볼게요. 식물 키를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늘린다는 건데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거예요?
줄기가 길어지는 건 마디 사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절간 신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디 사이를 늘리느냐 누르느냐가 키 조절의 본질이에요. 빛으로도, 하고 온도 차로도, 하고 약제로도 합니다.
빛으로 키를 조절한다는 게 흥미로운데요. 빛이 약하면 식물이 우짜란다는 그 얘기랑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빛이 약하면 식물은 빛을 더 받으려고 줄기를 쭉 늘립니다. 본능적으로 햇빛을 찾아 키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약광에서 웃자라고 강광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 키가 억제됩니다.
빛의 색깔 그러니까 광질도 영향을 준다던데요. 적색광과 원적색광 얘기요.
여기서 피토크롬이라는 색소단백질이 등장해요. 식물이 가진 일종의 빛감지 스위치인데요. 적색광을 받으면 활성형으로 켜지고 원적색광을 받으면 불활성형으로 꺼집니다. 이 스위치가 줄기신장이나 개화신호를 조절해요.
그러니까 식물이 빛의 색을 읽어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판단한다는 거네요. 그게 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연에서 다른 식물 그늘에 가리면 적색광은 줄고 원적색광 비율이 올라가요. 식물 잎이 적색광을 흡수해버리니까요. 그럼 우리 식물은 옆에 경쟁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줄기를 늘려 위로 도망갑니다. 원적색광이 많아지면 키가 커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옷빛의 색이 곧 주변 상황 신호인 거네요. 온도차로 키를 조절한다는 건 또 무슨 원리예요?
낮 온도에서 밤 온도를 뺀 값을 디프라고 불러요. 보통은 낮이 밤보다 따뜻하니까 디프가 플러스죠. 그런데 일부러 밤을 낮보다 더 따뜻하게 만들면 디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걸 마이너스 디프라고 해요.
밤을 더 따뜻하게 한다는 게 좀 거꾸로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줄기신장이 억제됩니다. 키가 안 커져요. 줄기가 길어지는 건 주로 밤이 낮보다 충분히 시원할 때 잘 일어나는데 그 조건을 뒤집어버리니까 신장이 눌리는 거죠. 시클라멘 재배에서 이 방법을 씁니다. 약을 안 쓰고도 온도만으로 단정한 키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마이너스 디프의 장점이에요.
키 조절 원리가 깔끔하게 잡히네요. 그럼 이제 개화 그러니까 꽃 피우는 시기 조절로 넘어가 볼게요. 식물은 지금이 꽃 필 때라는 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읽어요. 일장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길이 그리고 온도입니다. 식물에게 계절을 알려주는 가장 믿을 만한 두 신호라서 개화 조절이 이 두 축으로 이루어지죠. 그중 일장은 잎에서 감흥해요. 잎이 빛을 받는 시간을 재서 꽃을 피울지 판단하는 데 낮의 길이보다 밤의 길이가 더 중요합니다. 식물은 연속된 어둠이 얼마나 긴지를 재거든요.
그래서 단일 식물장 일식물 이렇게 나뉘는 거죠? 이 이름은 좀 헷갈리던데요.
단일 식물은 밤이 충분히 길어야 꽃을 피우는 식물이에요. 국화나 포인세티아가 그렇죠. 가을 단풍철에 피잖아요. 장일 식물은 반대로 밤이 짧아야 그러니까 낮이 길어야 피는 식물이고요. 카네이션이나 페튜니아 같은 거예요. 이름이 헷갈리면 단일은 짧은 낮에 긴 밤을 좋아하는 가을 꽃장일은 긴 낮을 좋아하는 봄여름 꽃으로 계절과 묶어 기억하면 쉬워요.
그럼 농가에서 인공적으로 빛을 조절해서 개화 시기를 당기거나 늦출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게 차광재배와 전조재배예요. 단일 식물한테 일부러 천을 씌워 밤을 길게 만들면 식물은 가을이 왔다고 착각하고 꽃을 피웁니다. 그게 차광이고요. 반대로 한밤중에 잠깐 불을 켜서 긴 밤을 끊어버리면 단일 식물은 밤이 짧다고 느껴 개화를 못합니다. 그게 전조광중단이에요.
한밤중에 잠깐 불 켜는 걸로 식물을 속인다는 게 재밌네요. 연속된 어둠을 끊어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식물이 재는 건 어둠의 연속성이라 서중간에 빛이 한번 들어오면 그 밤은 무효가 돼요. 이게 다 잎의 피토크롬 스위치가 빛을 읽는 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12강 안에서 개념들이 이렇게 연결돼요.
이제 온도로 꽃 피우는 얘기로 가볼게요. 춘화작용이라는 게 나오던데 봄꽃이랑 관계 있는 건가요?
춘화작용은 일정 기간 저온을 겪어야 비로소 꽃눈을 만드는 현상이에요. 식물이 겨울 추위를 한번 통과해야 봄이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안 그러면 가을에 싹 텄다가 겨울에 얼어 죽으니까 추위를 센 다음에 꽃을 피우는 전략이에요.
아 그러니까 추위를 겪었다는 게 곧 겨울을 났다는 증거인 거네요. 그럼 탈춘하는 그 반대인가요?
맞아요. 저온으로 쌓아둔 춘화 효과가 그 뒤에 고온을 만나면 지워지는 게 탈춘화예요. 추위 기억을 더위가 리셋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온 처리한 구근을 옮겨 심을 때 너무 더우면 효과가 날아갑니다.
여기 로제트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휴면이랑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둘 차이가 뭐예요?
둘 다 멈춘 상태 같지만 멈추는 범위가 달라요. 로제트는 마디사이 신장만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예요. 줄기는 안 자라는데 잎은 땅바닥에 붙어 계속 나옵니다. 마치 방석처럼 잎이 둥글게 퍼지죠. 반면 휴면은 생장 자체가 완전히 정지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로제트는 위로 앙클 뿐 살아서 잎은 계속 내는 거고 휴면은 아예 다 멈춘 거네요. 이 구별이 왜 중요한 거예요?
타파하는 열쇠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같은 멈춤이라도 로제트인 국화는 저온을 받으면 다시 줄기가 솟아오르고 휴면 중인 구근은 또 다른 처리가 필요하거든요. 원인이 다르면 푸는 방법도 다른 겁니다.
이런 멈춤을 화학물질로도 풀 수 있다고 들었어요. 지베렐린 얘기요.
지베렐린은 줄기를 늘리고 휴면과 로제트를 타파하는 호르몬이에요. 저온이 해줘야 할 일을 대신해주는 거죠. 그래서 추위 없이도 지베렐린을 뿌리면 로제트가 풀리고 꽃대가 솟습니다. 저온의 효과를 화학적으로 흉내내는 셈이에요.
그럼 12강 출제 경향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화훼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강이에요. 마이너스 디프와 초장 억제 로제트와 휴면의 구별 단일과 장일의 개화 조절 춘화와 탈춘화 그리고 지베렐린의 역할이 단골입니다. 원리로 묶으면 외울 양이 확 줄어요.
다음은 13강수 학후 관리와 가공이네요. 여기 핵심 개념은 뭐예요?
화훼는 먹는 게 아니라 보는 상품이란 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형태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가 전부입니다. 절하의 수명을 늘리는 겉도 가공으로 모양을 보존하는 것도 다 같은 목표예요.
절하 수명을 늘린다는 게 잘린 꽃을 오래 살리는 건데 잘린 꽃은 어차피 죽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죽음을 늦추는 게 목표예요. 잘린 꽃이 시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물길이 막혀서 물을 못 올리거나 노화 호르몬과 세균 때문에 빨리 늙는 거죠. 수명 연장 기술은 이 두 가지를 막는 데 집중합니다.
물길이 막힌다는 개줄기를 자르면 그 단면에 뭔가 생기나요?
줄기를 공기 중에서 자르면 단면으로 공기방울이 빨려 들어가서 물관을 막아요. 그래서 물 속에서 자르는 수중절단을 하면 공기가 못 들어와 물길이 살아있습니다. 빨대 끝에 공기가 차면 음료를 못 빨아올리는 거랑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물 속에서 자르는 수중절단이 핵심인 거죠.
아, 그래서 물 속에서 비스듬히 자르는 거군요. 보존액을 산성으로 만든다는 건 또 왜 그래요?
물을 pH 3.2에서 3.5 정도의 산성으로 맞추면 세균이 잘 못 자라요. 살균 효과가 나는 거죠. 물관을 막는 가장 큰 범인이 세균이거든요. 거기에 약간의 당분을 넣어 에너지를 주고 따뜻한 물을 쓰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노화 호르몬 얘기도 했는데 그게 에틸렌이죠. 꽃마다 여기에 민감한 정도가 다르다고요.
에틸렌은 식물의 노화를 촉진하는 호르몬이에요. 카네이션은 여기에 아주 민감해서 에틸렌이 조금만 있어도 꽃잎이 말리고 시듭니다. 반대로 국화나 튤립은 둔감하고요. 그래서 민감한 꽃일수록 에틸렌을 차단하는 저장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장할 때 0도에서 5도로 미리 차게시키는 예냉을 하면 호흡이 느려져 에틸렌이 덜 나오고 노화 시계가 늦춰집니다.
이제 가공으로 가볼게요. 건조 화합화 보존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자주 헷갈린다고요.
세 가지를 가르는 기준이 딱 하나 있어요. 수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건조화와 아파는 수분을 빼서 말리는 거고 보존하는 수분을 빼되 그 자리를 다른 액체로 채워넣는 겁니다.
건조화랑 아파는 둘 다 말리는 건데 그럼 둘은 뭐가 다른 거예요?
모양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달라요. 건조화는 누르지 않고 입체 그대로 말립니다. 꽃다발 모양을 살려서 매달아 말리는 식이죠. 아파는 책 사이에 끼워 누르듯이 납작하게 눌러서 말려요. 그래서 평면이 되고 책갈피나 액자에 씁니다.
그럼 보존화는요, 수분 자리를 다른 액체로 채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보존화는 생화의 물과 색을 빼낸 다음급 빈자리에 글리세린 같은 보존제를 채워 넣어 치환합니다. 단순히 말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존 안에는 액체가 남아있어요.
안에 액체가 남아있으면 그게 결과물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연함이 살아있어요. 말린 꽃은 바싹 말라서 건드리면 부서지는데 보존하는 안에 보존제가 차있어서 촉촉하고 잘 안 부서집니다. 생화 같은 질감으로 몇 년씩 유지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빼고 끝이 아니라 빼고 채워넣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세 가지가 갈리는 거군요. 말리느냐 눌러 말리느냐 빼고 채우느냐. 13강 출제 경향은 어떻게 봐야 해요?
보존화의 정의 그러니까 보존제로 치환한다는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와요. 아파와 건조와 구별수 중절단과 산성 보존액의 원리에틸렌, 둔감한 꽃들도 단골이고요. 수분과 노화라는 두 키워드로 묶으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수분과 노화라는 두 키워드로 묶으면 가공 세 종류도 절하 관리도 한 번에 정리됩니다.
다음은 14 강화 회작물의 6종이네요. 6종이라는 게 새 품종을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 핵심 개념은 뭐예요?
화훼 6종은 방법 자체는 과수 6종과 거의 똑같다는 게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화훼만의 어려움이 따로 있어요. 작목이 워낙 많고 유행이 빨리 바뀐다는 점이죠.
유행이 빨리 바뀐다는 게 새 품종을 만드는 6종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을 주는 거예요?
한 품종의 인기가 보통 4, 5년이면 식어요. 그런데 새 화훼 품종 하나 만드는 데는 그것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고 나면 이미 유행이 지나가 있을 위험이 있어요. 예측이 어렵고 품종 수명이 짧다는 게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소비자 취향도 바뀌고 수출하려면 외국 취향도 맞춰야 한이 6종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6종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화훼가 영양번식 작물이라는 게 방법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요.
맞아요. 영양번식 작물은 좋은 개체 하나를 찾으면 그걸 삽목 같은 걸로 그대로 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생긴 우수한 실생을 골라내는 우발실생 선발법이 중요해집니다. 잡종에서 좋은 놈 하나 발견하면 영양번식으로 고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새 품종은 주로 배수체 6종으로 만든다 이런 말은 맞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아요. 배수성은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 고중심은 우발실생 선발이나 교배로 좋은 개체를 찾아서 영양번식으로 고정하는 거예요. 영양번식 작물의 특성을 이해하면 왜 배수체가 주력이 아닌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방사선 6종이나 조직배양도 나오던데 이건 어떤 강점이 있어서 쓰는 거예요?
방사선 6종은 X선이나 감마선을 조여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건대화훼에서는 특히 꽃색을 바꾸는 데 유용해요. 같은 품종에서 색만 다른 시리즈를 만들 수 있거든요. 조직배양은 우수개체를 대량으로 똑같이 증식하고 병 없는 묘를 만드는 데 강합니다.
이 강에서 생장조절물질 그러니까 호르몬 연결 문제가 함정으로 자주 나온다고 들었어요. 이건 원리로 정리가 되나요?
됩니다. 호르몬마다 맡은 일이 있어요. 밝은 촉진은 옥신 계열인 루토니아입니다. 휴면타파와 로제트타파는 앞서 본 지베렐린이고요. 그리고 분지 촉진 그러니까 격가지를 내게 하는 건 사이토키닌이에요.
그런데 분지 촉진을 옥신으로 착각하기 쉽다던데 왜 그건 틀린 거예요?
옥신은 오히려 격가지를 억제해요. 정화우세라고 하는데 꼭대기 눈이 옥신을 만들어서 아래 곁눈이 모자라게 누르거든요. 한 그루가 곱게 위로만 크는 게 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분지를 촉진하려면 옥신을 줄이고 사이토키닌을 줘야죠.
아옥신이 격가지를 누른다는 걸 알면 분지 촉진이 옥신일 수가 없겠네요. 역할이 정반대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옥신은 밝은 지베렐린은 휴면과 로제트 사이토키닌은 분지. 각 호르몬이 무슨 일을 하는지 원리로 알면 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14강 출제 경향이 딱 이 호르몬 연결과 배수체 6종 오답 패턴입니다. 역할로 이해하면 짝이 절로 맞춰집니다.
이제 마지막 15강 총정리네요. 여기는 앞강들을 묶는 거죠?
맞아요. 원예작물학 2는 크게 과수편과 화훼편으로 나뉘어요. 1강부터 8강이 과수고 강부터 14강이 화훼고요. 시험은 과수편 특히 번식과 정지전정을 다루는 5강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과수편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개념을 원리 중심으로 짚어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번식에서 외성 대목은 삽목으로 대목 대량 생산은 추목으로 한다는 짝이 중요해요. 정지전정은 자름소금 단축 갱신 네 가지가 기본이고요. 이게 빛을 잘 들이고 해거리를 막는 목적이라는 걸 알면 왜 그런 가지를 자르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과수편이 원리로 그렇게 꿰이는군요. 그럼 우리가 본 화훼편 그러니까 후반부는 결국 어디로 모인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화훼편은 결국 12강 개화조절로 모여요. 추너와 로제트 단일과 장일 지베렐린의 로제트 타파가 중심이고요. 거기에 13강 보존화 치환 그리고 식물로 사람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원예 치료까지 더하면 화훼편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11강부터 15강까지 전체를 한 줄로 묶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식물에게 신호를 줘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키우고 피우고 보존하는 게 화훼편이에요. 빛과 온도와 호르몬이라는 신호의 언어를 식물이 어떻게 읽는지 그 원리만 잡으면 이 다섯 강이 하나로 깨어집니다.
정말 그렇네요. 함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식물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문제가 변형돼도 결국 같은 원리로 풀리는 거군요.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보수력과 통기성과 보비력빛과 온도의 신호수분과 노화의 관리 호르몬의 역할 분담. 이 큰 주기 몇 개만 잡으면 11강부터 15강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오늘 개념 중심으로 정리해봤는데 훨씬 머리에 잘 들어오네요. 시험 직전엔 이 원리들을 떠올리면서 세부 사실을 다시 채워넣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11강에서 15강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